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건?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연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제동이와 진우의 애국소년단. 우리 애국소년단은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애국이고 잠들었어도 퇴근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을 주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국소년단 1호 단원, 정통시사 주간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입니다.
네. 2호 단원 되는 겁니까?
네.
네. 3, 4호는 없어요?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아직 정해진 건 없어.
네. 제발 오프닝 멘트라도 좀 잘 외워서 해요.
미안해.
그걸 못 외우냐. 어? 아이고, 인생아. 저런 걸 기자라고. 아유, 진짜.
피에트르 강가에서 나는 애국했네. 내 마음의 격렬 비열도에서는 애국 눈이 내리네. 여러 시상이 떠올라서.
네.
잠시 제가 좀 그랬어요.
네. 저는 요즘 그 시상거리가 생각나는데, 요즘 한민복 시인 시집 읽고 있거든요.
많이 읽대요.
네, 한민복 시인 시집 읽고 있는데, 그 시 중에 보면 농촌 노총각이라는 시가 있어요.
네.
그, 딱 세 줄입니다.
네.
네. 달빛 찬 들국화길, 가슴 물컹한 처녀 등에 업고, 한 백리 걸어보고 싶구려. 멋진 시 아닙니까?
가슴 물컹한.
에이, 좀 그런데 집중하지 말고 꼭 남자들은 이래요. 그게 아니고 이게 시적 허용이고 이게 뭔가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 막 천박한 애로 이런 느낌이 들지 않잖아요. 그 충분히 감정이 이입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박한 애로 쪽으로 생각했구나. 아니, 인생아.
참. 도시농촌각으로 동촌을 도시로만 바꾸면 김제동 씨하고 똑같아.
아니, 지금 물론 약간 단어는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외워서 한 거기 때문에. 한민복 씨는 시를 소개한 것일 뿐이지. 그만합시다. 알았습니다. 그만해요.
기자회견 어제 있었는데 그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대통령님을 보좌하는 무능한 그 뒤에 있는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들 정말 패고 싶었어요. 이거는 진짜 무능의 극치였어요. 어떻게 대통령님을 이렇게 모십니까? 왜 귀 막고 있어 이호선연. 귀 막는다고 안 보여 여기는.
지금 방금 약간 욕같이 들렸는데.
아니 진짜로 화가 나는 게 기자회견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대통령이 돼서 두 번째 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지금껏 불통 얘기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비선 개입, 그다음에 정윤회 씨, 그다음에 항명 사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입만을 쳐다봤습니까? 근데 이런 기자회견을 사실은 기자회견 할 때 기자들이 순서도 정하고 질문도 다 정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는지 다 알아요.
어떤 기사 보니까 이번에는 저 순서 안 정하고 그렇게 했다던데.
저 이틀 전에 어떤 기자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저도 알았어요. 그러면 청와대도 알고 다 알았죠. 몰랐으면 바보고요. 아니면 멍청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자회견이 됐는데 사실은 정치라는 게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호소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건데 이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은 150차례 기자회견을 했고 김대중 대통령도 재임 기간 중에 150차례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차례 했습니다. 근데
워낙 바쁘신 분이셨으니까 이해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 두 번째고 그리고 그 세간의 이목이 중심이 돼 있는데 이게 순서대로 돼 있는데 연극처럼 정확한 메시지를 던져줬어야 되는데 아니 대통령님 피부는 저렇게 매끄러운데 이렇게 말을 투박하게 하도록 다 팔같이가 없고 바보 같다니요.
그만해. 그만해.
아니, 이 얘기는 좀 대통령님을 잘 못 모시고 있어요. 나 같으면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을 자르겠어.
아이, 재판 있어.
아니, 재판이고 뭐고.
재판 있다고.
우리 대통령님을 어떻게, 아, 이 기자회견은 너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자꾸, 예? 그러니까 자꾸 저, 반정부적이고 빨갱이란 얘기를 듣는 거예요.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격앙될 수밖에 없는 건데, 바보 같다, 뭐, 딱지 맞는다, 그리고, 아, 이렇게 거칠게 말했는데, 지금껏 대통령께서, 굉장히 그 메시지를 잘 전달하시는 분이에요.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이미지를 심었는데, 근데 대통령이 돼서는 처부술 원수, 암덩어리, 불타는 애국심 이렇게 하면서 자꾸 거친 말이 나오는데, 지도자가 이렇게 거친 말을 던지면 아버지가 집에 와가지고 개판이다, 암덩어리다 하면은 아이들이 주눅드는 거는 당연합니다. 이런 메시지는 사실은 청와대에서 만져줘야 됩니다. 대통령을 모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나 쳐다보고 얘기하지 마. 이건 왜, 네 얘기니까.
왜 계속 안 듣고 왜 귀를 막고 있어?
아니, 나 쳐다보고 얘기하지 마.
저는 그 기자로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청와대의 메시지 전달 능력, 그리고 보좌 능력, 이건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지금까지는 1호 소년의 아주 개인적이고 사적인 의견이며 2호 소년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저는 이 자리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알았어.
기자회견이란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할지의 방식에 대해서 사실 이미 무의식적으로 결정이 다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저는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고 그 어쨌든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세상을 읽는 설레임.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회. 구독 문의는 02-3700-3203.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김제동 씨 집에 가서 깨우면서 집을 쳐다보면서 온전히 남자만의 수컷만의 향기를 맡으면서 아, 이 인간 언제 인간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자 좀 만나.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도. 김제동 씨 왜 네. 연애를 못 하십니까? 강연 특강 지금 콘서트 중이시죠?
네네네.
그 안에서 사랑하라고 하고 연애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계시던데 네. 주제는 일관되게 사랑하라 네. 연애하라 그건데
네. 네.
본인은 정작 연애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네. 이거 어쩔 거야?
큰 숙제입니다. 그러나 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잘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하시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뭐 잘 안 됩니다. 해보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거면 했죠. 혼자 할 수 있는 거면 하고 근데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연애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저야 뭐 여러 가지로 타고난 게 그러니 그리고 저는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은 저는
마음이 돼.
제가 그 연애해야지 마음 먹고 시작하면 네. 진짜 끝납니다.
끝난다고?
난리 납니다.
내가 지금
난리 나요.
나는 남자다에 나와서 김제동 씨가 나의 사생활이 난잡하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당연하죠.
아니 생각만 난잡하다고 그게 난잡이 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아.
제가
조르바 형님을 좀 본다서 몸이 움직여서 외로운 여자들을 구제해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니까.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아유 저는 잘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거실만 봐서 그렇지 2층이나 이런 쪽에는 여자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제보를 듣고 내가 오늘 저녁에 아니 오늘 아침에 2층에 올라가 봤어. 온기가 느껴져. 사실 1층 김제동 씨의 침실에는 보일러도 안 돼서 냉방입니다. 근데 2층에 가보니
반나에 널브러진 사체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봤더니 동생들이 둘이 각방에서 그냥 벗고 자고 있더구만. 이러니 뭐가 되겠어?
아, 우리 콘서트 스태프들이에요. 같이 먹고 잡니다, 요새.
같이 먹고 자도.
네네.
그 집에는 아무나 다니니까, 아무도 못 오는 거라니까.
네, 알았어요.
아유,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요. 일이에요. 사회적으로 연애를 못하고, 왜 연애를 못하는 것 같아요? 결정적인 이유가. 바빠서 그런가요?
사실, 뭐, 저야, 진짜 서로 마음에 맞는 이성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냥 그런 거죠.
그냥. 아니, 누구나 예쁘고 누구나 보면 마음을 맞춰보고 싶지 않아?
아니, 그런데 저는 태생적으로 좀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아마 옛날에 태어났으면 진짜 근데 뭐 스님도 잘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법륜스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여자한테 인기가 없는 것들이 주문 될 수 있는 것 같자고.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여자 마음 하나 못 얻는 게 중생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냐고.
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 뭐 저야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는 사실은 많이 불안들 하죠.
불안하죠.
그래서 연애를 못 하는 겁니다, 사실은.
불안하죠.
짐승의 세계에서도 사실 사람도 동물이잖아요.
네.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 자기들만의 공간이나 또는 자기들만의 사적 영역이 확보되지 않으면 출산을 멈추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확보해주고, 이 사회적 얘기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그렇게 되네.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나 또는 앞으로 내가 아이를 낳아서 살 수 있겠구나. 또 아이를 낳으면 유치원 추첨 이런 거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내 아이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낼 수 있겠구나.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둘이 연애해서 살면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여건들이 심리적으로 그런 편안함이 형성이 돼야 사실은 연애할 수 있어요. 지금 뭐 이번에도 조사 결과 보니까 한 50% 정도가 결혼 생각이 없다.
결혼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50% 밑으로 떨어졌어요. 48%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사회에 국가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출산율이 2.47명까지 떨어졌을 때 국가에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출산 쇼크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출산 쇼크라고 불렀고요. 일본도 네. 출산율이 1.5명까지 떨어졌을 때 국가 비상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1.18명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애가 1.18명이에요. 둘이 결혼해서 한 명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명한 옥스퍼드 데이비드 콜먼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 보인다.
나 옥스퍼드 가봤잖아. 자기도 가봤잖아.
강의도 있어 보이네.
강연도 가봤잖아. 그래서 한국을 인구 소멸 1호라고 지적했어요. 굉장히 슬픈 일인데 두 명이 만나서 한 명 나면 우리나라는 2050년에 이미 경제 성장률이 뒤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모든 젊은이들이나 노동력 있는 사람들이 나머지를 다 먹여 살려야 됩니다. 2500년 되지 않습니까? 국가가 사라질 겁니다. 얼마 멀지 않아서. 근데 저도 이런 생각하는데 저도 애가 하나 있는데 일본 가면 히키꼬모리라고 하나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방에 앉아서 그냥 만화 보고 그리고
어떻게 알아요?
아 일본 애들이잖아.
일본 애들을 어떻게 아냐고?
내가 많이 만나봤어.
아, 네.
근데 큰 꿈도 없고
해본 사람처럼 얘기하길래
직장도
혼자 말해.
직장도 뭐 가져본 필요 없고 직장에서도 출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서 밥 먹고 그냥 혼자 있겠다, 혼자 편하게 살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연애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일본의 경제가 막 올라가다가 버블이 끼면서 90년대부터 침체에 들어갑니다. 90년대 후반부터. 그래서 2000년도부터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돈이 있는데 젊은이들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급격하게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연애를 안 하고 그리고 혼자서 틀어박히는 그런 세대들이 생겨났는데 그 안 좋은 점이 우리나라로 그대로 와서 우리 젊은이들한테도 있습니다. 너무 무거운 그림자가 짓눌러서 연애를 안 하겠대요, 사람들이. 아니, 젊은이가 사랑을 안 하고 어떻게 살아? 근데 그렇게 살겠답니다.
네, 사랑하고 연애하고 싶다니까요. 네. 젊은 사람들은. 네. 젊은 사람도 그렇게 하고 싶고, 또 학교 다니면서도 연애하고 싶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럴 시간도 없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그런 여력을 만들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미래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 서로의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신경이 다들 날카로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애하기가 굉장히 사실은 힘들어요. 연애하라고 하기에도.
네. 그러니까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고, 또 얘기한 것처럼 그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나라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국가에 사랑의 기운이 융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 옥스퍼드의 저명한 분 말씀하셔서
데이비드 콜먼.
아, 나 계속 기죽이네. 그 경북 영천에 저명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네.
저명한데 제가 삼차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죠. 굉장히 저명한가 보네.
어. 아들 웃음소리가 안 들리면 그 마을은 끝입니다. 그러셨어요. 아, 그렇죠. 네. 아이들 웃음소리가 안 들리면 그 마을이 끝이면, 그 마을이 끝이면 사실은 그 나라도 끝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삶의 이유나 목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나는 누구라도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너무 기가 죽네. 그래서 애들 웃음소리가 사실은 들려야 돼요. 제가 결혼 안 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반드시 아이를 낳을 거예요. 네.
애는 축복입니다.
그렇다 그러대요.
네,
다.
애는 축복이에요.
네. 반드시 저는 일남 일녀 정도 낳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 아들은 19살 되면 무조건 독립, 너 나가.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연애를 하든 뭘 하든 사회적으로 이만한 분위기가 됐으니까 너나 걔 19살 정도 됐을 때는 통일 대한민국이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군대 안 가도 되는 나라가 됐을 겁니다.
네.
아버지가 꼭 힘이 있어야 군대를 안 가는 게 아니고. 네. 통일 대한민국이 되면 모병제가 될 거고.
네.
모병제가 그 월급 받고 일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모병제가 될 거고, 그렇게 군대 가고 싶으면 군대 가고 그렇게 할 거고, 딸은 제가 목숨이 닿는 한 끝까지 옆에서 끼고 키우고 잘 살 겁니다. 보살필 거예요.
아, 그래요?
왠지 미안할 것 같아서 그래요. 왠지, 네,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숙여내지네.
왠지 뭘 숙여내죠? 그거 내가 얘기하는 거랑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달라. 이 사람이 진짜.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래서.
자녀 교육까지 이미 철학이 서 있네.
아, 당연하죠. 그래서 내 딸은 수학여행 갈 때 가방 메고 부산에서 울산에서 서울에서 KTX 타고, KTX 타고 유럽 갈 수 있는 나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통일되면 가능한 거거든요. 예.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멀리 프랑스나 뭐 이런 데도 갈 필요 없이, 사실은 조선시대에도.
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보면 목민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음양이 서로 화합하여 음양의 기운이 승하게 하여 하늘까지 그 기운이 도달하게 한 다음, 그 다음 이 땅의 기운이 승하게 하라.
네.
그리하여 조선 땅에 있는 목민관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청춘들이 사랑하게 하고 호라비와 호러미들이 서로 만나게 하고. 그래서 동기를 놓친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 국가에서 정책적인 지원, 금전적인 지원, 그다음에 물품적인 지원을 아끼지 마라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있진 않고, 대충 맥락상. 내가 한 얘기는 늘 맥락상이에요.
네.
듣는 사람들이 찾아보고, 이건 잘못됐다는 건 나한테 보내지 마세요. 기분 나쁘니까.
따지지 마시고요.
따지지 말고, 맥락이 비슷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네. 저는. 그냥, 자료 없어, 이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삶의 목표가 되는 일들이, 우리, 뭐, 정책이든 아니면 삶이든 여기서 1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너무 뒤바뀌어 있어요. 삶의 수단이 되는 것들이.
그렇죠. 돈이.
네, 삶의 수단이 되는 것들이.
출세가.
응.
명예가. 네.
근데 돈, 출세, 명예를 독점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있으면, 짐승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한 공간을 한 두 새끼들이, 예? 네? 짐승이니까 한 두 새끼들이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출산과 사랑을 포기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지금 짐승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그리고 왜 자꾸 이런 연애에 드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사랑할 수 있도록 시간과 이런 것들을 하는 정책들, 또는 황혼에 접어드신 어르신들이 서로 노년에 위로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에 만약에 나라에서 돈을 쓴다면 왜 이런 것들은 자꾸 비용이라 그러고 지출이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런 건 비용이나 지출이 아니고
아니, 이게 기본
사실은 기본... 여기에 가장 투자가 되어야 아까 말한 것처럼 나라의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나라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어, 나라의 미래가 있는 건데 그럼 뭐 어떡할 거예요?
하...
어떡할 거냐고 뭐 자료 찾는 거야 목민심사 이런 거 아니, 하지 마. 뭐, 그럼... 목민심사는 맞을 거야. 아니, 아니 잠깐봐.
아니요.
야, 넌 자료를 되게 많이 가져왔다. 씨.
아니, 다른 거야. 근데 지금 제대로 된 자료를 못 찾아가지고 그러는데, 연애 못하는 청년이요. 청년이야, 소년이야, 이 인간. 자.
청소년이지.
네. 연애 못하는 소년이요. 어떤 정책이나 어떤 얘기를 해주면 연애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먼저, 아까 그 했던 얘기부터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네, 깨서.
지금 공손하죠.
네.
네, 공손하죠.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뭐 그러니까 전혀 보통의 사람들이 들었을 때 공감이 잘 안 되는 이야기. 그건 꼭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문제뿐만 아니라
네.
사실은
지금 대통령께서도 네, 자꾸... 그래요.
하지 마.
어, 알았어. 이분께서도 저출산,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공약은 하나도 안 지키셨어.
하지 마.
알았어.
몰라, 난 그런 거. 하지 마, 제발.
넌 몰라.
하지 마. 이건 따로 해. 네 팟캐스트 따로 해. 날아갈 때 그래. 나 안 해, 이거.
어차피, 나하고 손 잡은 순간.
손 잡은 적 없어.
옆에 앉은 순간
야 따로 앉았잖아.
알았어 솔직히. 빨리 해. 그래 하고 싶은 얘기.
사실 공감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공감은 그런 거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의 슬픔을 상상하는 능력이거나 다른 사람의 기쁨을 상상하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높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이나 슬픔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하고 슬픔하고 너무 달라요. 근데 그들의 기쁨으로 우리의 기쁨을 상상하거나 그들의 슬픔으로 우리의 슬픔을 상상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진짜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여기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저 목민심서에도 나오고 경국대전에도 나온다니까. 정말로 어떻게 하면 연애를 진짜 실제로 할 수 있는지 그런 정책들을 빨리빨리 개발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젊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야 될까 불안감 없이 좀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기성세대가 지금 답을 내놔야 될 때가 됐어요. 틀림없이. 그 저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재수 없이 들릴 수도 있고 있겠지만 돈이 없거나 불안하거나
네.
현재 처지가 불안해서 연애를 하지 못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저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별로 없거든요. 이제 거의 그러니까 청년들이 생각하는 미래가 저예요. 지금 40대잖아요 이미. 이제 40대 초반인데 이렇게 혼자 살 수도 있겠고 그리고 저는 꿈꾸는 세상이 좀 달라요.
여자를 좀 꿈꾸란 말이야. 왜 꿈하고 밤에 꾸는 꿈하고
네.
낮에 꾸는 꿈하고 다르니까 그런 거 아니야. 평생을 좀 여자를 좀 꿈꿔봐요. 대학생들이 제가 지난주하고 올해
여자 꿈꾼지 어떻게 알았지?
꿈은 계속 야한 꿈을 꾸잖아. 나는 평생 야한 꿈만 꿔. 다른 꿈은 전혀 들어오지 않아. 대학생들을 제가 지난주 올해 이번 주에 특강하면서 만나고 그러는데 애들한테 뭘 하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보고 어떤 꿈을 꾸니?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직장에 취직했으면 좋겠어요. 어딘가는 상관없고 원서를 넣어서 붙는 대로 가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고 그다음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디라도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하겠죠.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취직한다고 해서 그렇게 정규직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행복할까 그런 생각은 그 친구들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겠다고 하는데 요새 드라마 미생이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비정규직 그리고 앞날에 대한 고민, 불안 이게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고 미래에 대해서 교육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이 복지 지출이 대충 보면 1인당 한 80만 원 선입니다. 근데 100만 원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합하면. 근데
그 복지 지출을 네. 그런 단어를 그 복지 투자 이런 걸로 좀 바꾸면
지출이라는 말이 거슬리죠.
지출 아니에요, 사실은. 네. 지출 아니에요.
근데 보건복지부 그 단어여서 쓰겠는데 네.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에 6세에서 19세를 위한 1인당 복지 지출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아니 복지 지출이라는 말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게 지출이냐?
보통 뭐 SOC 그 사회 간접
자본 투자
걸, SOC라 그러죠. 투자. 뭐 도로하고 전기 뭐 이런 거를 그거 지출이라 그럽니까? 네. 투자라 그래요.
아, 원래 부자나 기업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는 투자라고 해요.
아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비용이고 지출이고 그게 다 그렇죠.
아니 그 생명이 없는 것들에게 기반을 주는 걸 투자라고 하는 이유는 도로 까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 편리하게 다니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기 까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 산골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까지 전부 다 어두운 데서 사시지 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그런 투자가 뭐예요? 사람을 향하는 거 아니에요?
네.
사람을 향한 투자잖아요. 그럼 사람을 향한 간접 투자도 투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향한 직접 투자,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거 또는 청년들을 위한 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전기 깔고 도로 깔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하는 건 왜 전부 다 비용이고 지출이라 그러냐 말이죠. 그러면 그 세금 다 어디서 나오냐? 우리 돈 가지고 그 사람들은 다 주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돈 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사회를 위해서 전부 다 헌신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사실은 공동의 재화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 운영을 위임받은 게 나라고.
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분산할 건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건 자꾸 지출이라 그러는 거지. 그리고 뭐 그러대? 저 뭐야, 왜 우리 세금 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냐? 우리 세금 가지고 뭐 하고 있는지 잘 봐야 돼요.
우리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세금을 만들어 가지고 나라 위한 거에 쓴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국가의 영속성을 유지하는 거고 이 국가의 영속성을 유지하면서 애들 지키고 어른들 지키고 청년들 연애해서 계속해서 이 국가를 영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장 급선무를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매겨야 되는 거지 뭐 일단. 동막골 이장님이 얘기했잖아요. 네. 매겨야 되지.
네.
미안합니다. 내가 자꾸 이런 얘기 하지 말자 그래놓고 자꾸 흥분해가지고 저명하고 할 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저명한 분들 마구 나오네요.
아무튼 나는 가명으로 하면 안 되냐?
가명으로 해.
가명으로 해줄게. 이렇게 약간 그거 해가지고.
네, 약속할게. 가명으로 해줄게.
지금까지는 크게 뭐 거슬리거나 누구한테 뭐 이렇게
잡혀갈 그러니까, 일 아니야.
그렇겠지.
이 정도 해선 징역 3년 구형 못 받아.
뭐 때문에 지금 뭐 때문에 재판 받는 거예요?
하나는.
때문에 지금 뭐 때문에 재판 받는 거예요?
하나는
난 사실 잘 모른다.
하나는 저기 박근혜 대통령 집안에 오촌간에
대통령님.
네, 박근혜 대통령님 집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님의
아, 님에는 아니고 원래 기사를 쓰거나 말할 때
아니 아는데 재판이 있잖아.
자,
아는데 나도 안다고 아는데 원래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거 할 때 님자 안 붙이는 게 좋은데
재판이 있어서 나는 그래도 네, 그냥
알았다 그럼 해.
박근혜 대통령의 님. 오촌이 살해당했습니다. 잔인하게 살해당했는데 그 살인을 했다는 사람은 박 박근혜 대통령의 또 5천인 거예요. 5천간에 죽이고 죽었다는 거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살인사건이 나서 경찰에서 수사를 아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사의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상하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박지만 씨 이름이 들어갑니다. 신동욱 씨라고 그 박지만 씨 누나의 남편의 재판에서 이거 복잡해지네. 아무튼 박지만 씨 이름이 나왔다.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팩트를 얘기했는데 징역 3년 구형한 거예요. 그리고 한 재판은 뭐냐면 제가 어느 출판기념회 자리에서 우리 그 독일 탄광으로 일하러 간 광부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얘기하면서 그분들이 이 나라를 세웠지 그 정권, 대통령이 아니었다 이리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함부른 탄광이라고 탄광에 박정희 대통령이 갔습니다. 가서 거기 가서 연설을 하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애국가를 부르면서 다 울고 그때 파도 광부들, 간호사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그 사람의 피땀으로 대한민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근데 그 탄광 현장에는 독일 대통령이 가지 않았어요. 함께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 거짓이었다. 기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그때만 해도 기자들이 대통령 따라다니면서 미화하고 찬사를 써주는 기사를 써서 돈을 많이 벌고 그러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그랬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를 비판하다가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때 대통령이 만나지도 못했다. 대통령이 독일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 탄광에서 만나지 못했다고 했는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실수로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건 실수였죠. 그건 잘못이었는데 그걸로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뭐 슬프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독일에 파견되셨던 그 우리 아버지들 광부들이나 네, 우리 어머니들 간호사분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힘으로 된 것이지 대통령의 힘만으로 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얘기를 하면서 언론이 특별히 조선일보가 박정희 대통령을 너무 미화하다가 보니 아예 신격화하고 거짓말을 만들어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의 맨얼굴 정말 치적이나 정말 그 박정희의 인간된 면모를 잘 알지 못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사람이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언론이 하도 왜곡돼 있어서 잘 알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다가 됐습니다. 그런데 뭐
네.
갈 수도 있죠. 뭐
이게 저기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우리 얘기는 그만해. 우리 얘기는 한 해 날수록 슬퍼져.
쭉 듣다 보니까 난 너하고 친구를 안 할 걸 그랬어. 무섭다.
친구라고. 제가 사실 이 애국소년단이 지금 시작하게 된 게 제동이가 김제동 씨가 너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조금 얘기라도 하자 이 얘기도 있었고 또 다른 뜻은 뭐였냐면 제가 감옥에 갈까봐 도움이 되려고 시작했는데 크게 도움은 안 될 거야 오히려.
아 사실은 정말로 그 주위에서 많은 만류가 있었습니다.
만류가 있었죠.
너 이제 좀 웃긴다는 얘기 들을 만한 시점에 네. 너 왜 그러니? 네. 왜 그러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 진우한테는 자 대놓고는 얘기하지 못했으나 아 정말로 기자가 친구를 떠나서 기자가 기자의 할 일을 하고 기자의 할 일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이렇지 않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 이런 것이냐? 저건 저런 것이냐? 물어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리를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무작정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것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 가셔서 일하셨던 우리 아버지들 광부들이나 간호사분들이나 그분들의 업적이나 그분들의 고생을 폄하하거나 폄훼하려는 의도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다만 그분들의 공이 있는 것인데 지나치게 뭐 박정희 전 대통령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셨겠지만
그렇죠. 역할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역할만을 언론이 너무 부각을 하니까 그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도 좀 기억해 달라. 뭐 이런 의도 아닙니까?
저는 그분들의 노고를 그분들의 고생, 그분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됐다. 제가 네. 제 사비를 들여서 취재를 갔었어요, 독일에.
너 이번에 전세값도 없다며.
아니, 책 팔 거야. 아니, 기자인데. 아니, 사비를 들여서 갔어요. 그래서 그 탄관 강부들과 그 간호사들을 다 만나고 그때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는 바로 잘 썼습니다. 근데
그건 잘 쓰더라.
그랬습니다. 왜 전세값이 여기 나와?
사실 그 국제시장 그 영화 보세요. 그 시대를 관통해 나온 우리 어른들의 뭐 위대함 이런 단어를 빼놓고 우리 아빠 엄마들의 얘기잖아요.
다 부모님들의 고생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있었으니까. 부모님들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은 저는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 역설적으로 그 시대를 끝냈던 분들도 그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네.
저 아까 얘기하다가 말하는데
슬픈 얘기 좀 하지 마 이 새끼야.
65세 이상을 위한 복지 지출은 1인당 8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근데 6세에서
복지 투자.
6세에서 19세를 위한 복지 투자는 1년에 2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을 위해서 모든 복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이제 그럽니다. 그럼 65세 이상의 돈을 깎아서 6세부터 19세까지 나눠주자 말이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자꾸 그렇게들 말씀하시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크다 그러니까 중규직 만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라 그랬더니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정규직의 채우를 깎아내려서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격차를 줄이겠다 이거 아닙니까? 단통법 같은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곳은 싸고 어느 곳은 비싸니까 다 같이 비싸게 살아 이거 아닙니까? 네. 결국은 네. 이런 좋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니 그래서 혹시라도 그러실까 봐. 근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65세 이상의 80만 원씩 지원하고 더 지원이 되고 지출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더 해야 돼요.
어르신들에게 더 그래야 돼요. 네. 그리고 6세에서부터 19세까지에게 지원되는 복지, 이들은 복지 지출이라고 얘기하지만 복지 투자, 저는 지금부터 복지 투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애국소년들은 복지에 네.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지 투자가 적어도 6세에서부터 19세에도 2만 원에서는 더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은 80만 원을 깎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2만 원 정도 되는 6세부터 19세까지의 복지 투자를 더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80만 원을 받는데 6세부터 19세까지의 사람들에게 복지 투자가 더 늘어나면 어른들도 훨씬 더 부담이 줄어듭니다. 6세부터 19세의 전부 다 손자들 아니에요. 이게 다 어차피 다 용돈 나가야 돼요. 용돈 나가고 얘들 불편하면 손자들 손녀들 불편하면 어차피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도 편하지 않아요.
그렇죠. 돈도 못 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향한 투자가 사실은 곧 어르신들을 향한 투자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자꾸 편을 가릅니다.
이게
지출하는 사람들이 복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이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 통치에 미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편을 가르면 그렇게 편합니다. 보십시오. 공무원 연금이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훌륭한 노동력을 가지고 고생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공무원들한테 해주는 대우가 좀 형편없습니다. 10대 기업하고 비교할 수도 없고요. 100대 기업에 비해서도 한 75% 수준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퇴직금 또한 적게 받습니다. 일반 기업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받습니다. 그나마 연금이 조금 잘 돼 있어서 퇴직 후에는 약간 그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떼돈을 주는 게 아니라 2,300만 원 유지하면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공무원 연금이 빵꾸 나자마자 국민들한테 공무원한테 돌을 던지게 만들어요. 갑자기 우리는 공무원을 미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생님들을 싫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네.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조금 싫어한 적이 있어요.
아, 저도 그런 선생님도 있어요.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잖아요.
네. 네네네. 그런데 국민들 보고 손가락질하게 만듭니다. 공무원들을. 그래서 공무원연금 개혁해야 된다. 저 절박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파업을 합니다. 그러면 저 귀족노조들이 돈을 이렇게 많이 받는데
저놈들이 나쁜 놈이다 하고 손가락질을 해요. 쌍용차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얼마 전에 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말이 안 되는데 할 말이 많은데 댓글을 보고 더 슬펐어요. 왜 그러냐면 노조 애들은 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렇게 편가르기를 만듭니다. 이렇게 진보 보수 좌우 사실 진보 보수 좌우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세상이 가는 게 있고 인간됨이 있고 옳고 그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편을 가르는데 이거는 다 그 프레임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식민통치 방식입니다. 일제 때부터 이랬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자꾸 하면서 걱정이 되네.
하면서 걱정이 되네요. 아니 근데 복지
내가 옆에 앉아 있는 거 비밀로 하면서 방송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없나? 해줄게 내가. 응? 그렇게 해줄게. 비밀로 하면 되지. 가명 써. 원빈 그렇게 쓰든지.
가명은 안 되고 듣는 여러분들이 비밀로 해줘요.
네. 김인성.
난 여러분들 믿을게. 듣는 여러분들이 비밀로 해줘. 그리고 나 크게 뭐 얘기하는 거 없어
그럼,
사실.
알았어. 그럼 오프닝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뭘?
어?
뭐?
누구 와 이렇게?
아니야.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내 실명도 밝히고 아니 내가 뭐 부끄러운 짓을 해서 뭘 했어? 내 실명도 밝고 다 하는데 이걸 듣는 사람들이 비밀로 해주면 된다고.
어 알았어.
듣는 모든 사람들이 비밀로 해주세요. 네. 그럼 되지 뭐 서로 비밀로 하세요.
네.
네.
좋은 생각이야.
근데 이런 얘기를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고 빨리 더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이거 더 늦으면 안 돼요, 사실은. 네. 정말로. 어, 근데 그런 마음도 있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좀 조용히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어. 나는 잘 살 수 있는데.
하지만 이게 복지에 대한 예산이 무상급식, 무상보육.
너 내 얘기 안 듣냐?
어. 가만히 있어봐. 어. 조용히 살아. 괜찮아. 넌 조용하잖아. 집에서 얼마나 조용해. 이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뭐 그리고 반값 등록금 이런 거 따져봤자 지금 제가 말한 모든 그런 정책을 따져봤자 1년에 10조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뭐 350조에서 370조 정도 사이 되는데 10조가량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힘이 있고 부강해졌고 사람들도 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충분히 가난한 이웃이나 소외된 이웃과 같이 가도 되고 나눠 먹어도 됩니다. 근데 돈이 없는 이유가 강을 파기 시작해가지고 그래. 강을. 왜 얼굴 굳어져? 강을 판 게 22조에 거기에 유지비용이 하니까 한 30조 돼요. 그리고 자원외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이 마일리지 쌓는 거 이외에는 전혀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그래서 41조 투자해가지고 지금 수확한 지금 걷어들인 돈이 5조예요. 5조야. 그러니까 30몇 조가 그냥 날아갔어요. 근데 더 나쁜 것은 아직도 30여 조, 40여 조가 투자돼야 돼요. 여기만 뻥끈한 돈이 100조예요. 이렇게 100조가 뻥끈하면 천만 명한테서 천만 원씩 뺏은 겁니다. 그럼 각 집안에서 천만 원씩 뜯어간 겁니다. 그러니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 천만 원 뺏어갔어. 각 집에서 천만 원씩 뺏어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5천만 원으로 따져봅시다. 1인당 200만 원씩 준다고 생각해봐. 복지에 대해서 쓸 돈 많죠. 나를 위해서 쓰고 연애를 위해서 쓸 돈 많죠. 젊은 사람들한테도 200만 원씩 나눠준다 해봐. 바로 나가서 데이트할 거 아니에요. 이러니 국가 돈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다 옳은 말입니다. 다 옳은 말이에요. 할 말 진짜 많은데.
네.
할 말 진짜 많은데. 그 그러니까 이런 그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하고 나눈다. 그러면 자꾸 그 사람들한테 뭐 자꾸 무상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상.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아니에요. 이 나라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으면 사실은 태어나서 사는 것 자체로 이 땅의 구성원이 되는 것 자체로 그 나라의 국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수로 아직까지도 인구수를 얘기하잖아요.
네.
인구수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거 자체로 사실은 이미 이 땅의 공동체에서 함께 살면서 수많은 약자들끼리 서로 연대할 수 있는 또는 그것이 강자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분명히 내 아이가 행복하려면 옆집 아이도 행복해야 돼요.
그렇죠.
네, 옆집 아이들이 짱돌 들고 나오는 세상을 만들면 내 아이도 마지막 궁극적으로 가서 행복하지 않아요. 아,
무상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먹여준다고 생각했어요. 교육시킨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훨씬 더 큰 가치로 돌아옵니다. 그 사람들이 기여하는 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거는 아마 어디 통계자를 찾아봐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또는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시기에 국가에서,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국가라는 표현보다 어른들이 그 아이들에게 조금 더 많은 시간과 자꾸 아이들 얘기할 때 이게 돈 하는 게 자꾸 멈칫멈칫거려 들었는데 조금 더 많은 시간과 잘 먹여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고 배우고 싶은 것을 잘 어른들이 공동으로 그것을 가르쳐 줬을 때 그걸 이제 교육 투자라 그러죠.
네.
교육 투자를 했을 때 그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그 어른이 되었을 때 그때 드리는 비용보다 훨씬 더 적게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더 적게 들어요.
미래에 대한 투자 그리고 교육보다 더 가치 있는 투자는 없어요.
우리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가 대한민국에 뭐가 있냐, 자원이 있냐, 뭐 국토가 넘냐, 오로지 믿을 건 사람 하나 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이다.
응, 너희들이다 그러잖아요. 네. 이 너희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많은 지혜를 갖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또는 자라난 청소년 세대에게, 청년 세대에게, 또 아이를 낳아서 지금 기르고 있는 그 부모에게, 그리고 영유아를 지원하는 건 곧 그 부모를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네.
청소년을 지원하는 건 곧 40대 허리가 되는 그 부모들을 지원하는 것이고, 그 40대 부모를 지원하는 것은 그 40대 부모를 아이들로 둔 60대, 80대 부모님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영유아에 관한 정책이나, 아이에 관한 정책이나 청소년에 관한 정책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한 곳에서 꿰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네.
이걸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데 왜 자꾸 이것들만 하자 그러면
무상이니
뭐니 뭐 이
왜 화내? 어? 어머니 마음으로 하시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괜찮아.
제발 그분 얘기 좀 하지 마.
알았어. 아니 무상 진짜
절컹절컹 내려.
우리가 용돈 받았을 때 부모님한테 무상 용돈 받았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 누구한테 줬을 때 무상 용돈 준다 그런 얘기 안 하잖아. 무상이란 게 어디 있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다 주면 다 베풀면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의 교도 뭐든 나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 다 밝혀지면 좀 얘기하고.
자원의 교는 어디에 다 돈이 숨어 있을 거야. 나한테 조사권 한 수사권 주면 일주일에 몇 조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왜?
찾아와서?
어.
진짜로?
오. 나 찾으러 지금 가려고 그러잖아 지금.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지 말라고. 네 팟캐스트 있잖아.
나 없어.
주진이 현대사 안 해?
아, 현대사는 하지.
거기서 해. 여기서는.
야,
뭐, 연애 얘기하고, 뭐, 다정한 이야기 하고, 그런 거 한다 그래가지고, 하자며. 근데 계속 넌 자료 가져가가지고, 자꾸 무슨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하고,
내가 언제
그분이
얘기했어?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내가 어머니, 지금 쏘가서 온 것 같잖아.
아니, 어머니 마음으로 대통령을 하시겠다고 해서 나는 그거 믿고 싶다 이거지.
뭘 믿고 싶어? 지원을. 나는 그것 때문에, 난 그 말이 제일 싫었어, 솔직히. 우리 엄마만 해도 버거워 죽겠는데. 엄마를 지금 어떻게 내가 이 나이에 엄마를 어떻게 한 명 더 모셔? 난 그렇게 못해. 난 그렇게 못해. 차라리 그냥 옆집 아주머니 같은 마음으로 뭐 이랬으면 옆집 아주머니는 좋잖아.
너
큰 간섭도 없고 그렇잖아. 그러나 이웃지간에 정도 있고 근데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랬을 때 내가 그때 가장 섬찟했어요. 우리 엄마하고 난 지금 41년간 사이가 안 좋아. 그리고 엄마하고 사이 좋은 사람 잘 없다 사실. 그게 없어요.
자, 너 지금 계속 나한테 불만을 제기하는데.
어머니를 어떻게 한 분을 더 모시냐고. 나는 네. 그렇게 할 순 없어.
내가 니네 집
오면... 아니, 그리고 국가와 결혼하셨다 그랬잖아. 그럼 우리 아버지가 국가야?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대자 석자 쓰셨어. 돌아가셨다고 내가 100일 돼서 태어나기 전에. 난 물론 국가를 사랑하긴 하지만, 국가가 아버지 같기를 바라진 않아.
그러면 안 되지.
아이, 그럼. 국가는 가정 같아야지. 울타리 같아야지. 사사건건 간섭하고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애국이...
우리 엄마는 그리고 내 카톡 안 봐.
그래?
안 봐. 카톡 못 보셔 우리 엄마.
너무 사랑해서 봤다잖아.
뭐라고?
너무 사랑해서 본대잖아.
오랜만 카톡을 못 하신다니까.
아니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너무 사랑하니까.
뭐라고?
자꾸 그렇게 친인척 관리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에이,
이런.
그만하라니까 그 얘기를 왜 자꾸 해? 하지 마.
이런 상황이 야 너 그러지 말고 내가 니네 집 가서 다 봤어. 너 야 전축 뒤에. 담배 비스 두보로 있더라 두보로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알아 신고하면 5천만 원이야 벌금이
야 두보로가 뭐 사재기냐
야 거기다 사재기를 어떤 의미로 할 거야 주로 안 친한 사람한테는 엄격한 잣대 친한 사람한테는 관대한 잣대 이 나라 법이 그래
야 8월 달에 10보름과 20보름과 살아났던 게 지금 다 피우고 두보로 남았다
아니 근데 사재기를 어떻게 그걸 어떻게 규정할 거야 그 두보로 사재기했다 내가 신고하면 어떻게
너 지금 나 고발하는 거냐
안 한다고
너 지금 나 고발하는 거냐 야, 지금 국가에 나 고발하는 거냐
너 나한테
너 징역 3년 받았다고 지금 고형 받았다고 나도 지금 같이 물고 들어가는 거니
아니 그게 아니야
야 한 놈이라도 남아있어야 사식을 넣어주지
아니 그건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담뱃세 이 단속 강화하고 통합 관리 시스템, 단속 총괄특까지 만들었어요.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담배 피는 게 그렇게 죄였어? 그렇게 문제였어? 담배 그럼 열심히 피우면 이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애국자야. 근데 왜 담배 피는 것까지 뭐라고 하는지 몰라. 요새 나는 운전할 때마다 무서워 죽겠어. 중간중간에 경찰들이 너무 숨어 있어, 골목에. 그래서 계속 잡으려고 하고 술 먹었냐고 하고 얼굴 술 먹게 생겼다고 하고 막 그런다니까.
난 부신검문 8번 걸린 적도 있어.
그래?
한 군데에서.
우리는 아, 걸리게 되잖아.
고생하시는 경찰관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이제 전제로 하고 그렇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애국에 대한. 네,
우리는 다 전제로 하고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근데 뭐 자꾸 얘기를 이렇게 무거운 쪽으로 가. 아, 근데 또 무겁게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연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 하자고요.
그래.
자꾸 무슨 자꾸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아, 나도 안 했어.
하지 마. 그건 너 고발하고 이러지 마라. 너 그.
난 고발 싫어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아, 제발 저 좀 고. 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나도 지금 집행유예 받아놓은 게 있단 말이야.
아, 그러냐?
기소유예 받아놓은 게 있단 말이야.
그렇지. 옛날에 선거 때 인증샷 찍었다고 그걸로 선거유예.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미 지나갔으니까 하지 마.
아니 그래.
기소유예를 받아도 내가 받았잖아. 내가 할게.
아니
지금 좋아 나는.
이게 법이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아이, 말이 되는 법이 인류 역사상 있었냐? 말이 되는 법이 인류 역사상 있었어? 야, 그 힘없는 사람들한테 말이 되는 법이 인류 역사상 있었어?
원래 힘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것 같아.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면 도저히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소세지하고 법이야.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면 먹기도 약간 그렇고 뭐 소시지가 뭐 맛있긴 하지만 그 짐승 눈알하고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 보면 사실 먹기 좀 그렇다. 내장하고. 법이 사실 그래. 온갖 인간들의 청탁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니? 그렇다고 법을 지키지 말자는 게 아니고 딱 헌법을 딱 보면 나오잖아. 헌법을 민주공화국이다. 이것만 사실 제대로 적용해도 사실 이 문제는 다 해결돼.
아니 법대로만 되면 사실은 헌법대로만 되면 헌법을 잘 읽어보십시오. 되게 감동적인 글이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아, 감동적이야. 헌법을 보고 울었다는 사람도 있어. 나도 감동받았어요. 헌법을 읽고는. 근데 법이 법대로 안 되고 힘과 권력대로 이게 무슨 피오르드 해안도 아니고 리아스식 해안도 아니고 막 지멋대로 가고.
뭐라고?
리아스식 해안 있잖아. 울퉁불퉁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있잖아.
그걸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냐?
왜?
그냥 뭐 이렇게 내 얼굴처럼 생겼다 그러면 되지. 울퉁불퉁하다 그러면 되지.
아무튼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만 나오면 울컥해. 내가 그래서 법에 대한 얘기를 책으로 쓰려고 그래.
들어가서 읽을 책이 필요하구나.
아니, 내가 쓴다고.
네 책 읽는 건 좀 그럴 건데. 좋은 책 넣어줄게.
알았어. 아니, 가지는 않을 거야.
그럼, 자, 가면 안 되지.
자, 연애에 대해서.
너 가면 내 친구 중에 들어가는 애 세 번째 되는데.
아,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내가 뭐 얘기하다가 자꾸 잊어버렸다. 근데 이게 반말해도 되냐, 우리 이렇게.
어떻게 했어, 우리 둘인데 뭐.
안 들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자, 세금이 없어서 국가의 재정이 없어서 자꾸 가난한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야 된다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연애를 못 하게 됐어. 그래도 연애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하지.
연애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좀 내보자고. 우리가 좀 젊은이들 미팅이라도 좀 시켜줄까?
네네.
거기에 끼어가지고 너도 좀. 어?
네.
좋은 방법 아닌가요?
나는 되게 소심해가지고, 아니, 아까 말하기 자꾸 걸려서, 법이 그렇다는 건 법을 지키지 말자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꾸 아까 말하기 자꾸 걸립니다. 법을 지키지 말자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헌법이 있으니, 이 헌법의 가치만 우리가 제대로 수호하고, 그리고 이 법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법을 집행하고, 법을 만들고 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헌법에서 읽은 구절은 생각 안 나지만 우리 맨날 다 배운 거잖아. 행복 조건.
네.
이거 사실 얼마나 감동적인 단어야.
그렇죠.
모든 국민은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살면서 서로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거야. 딴 사람의 행복을 침해하지 않는 한, 누군가의 불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행복이라면 누구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지금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법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법 그 자체를 나쁜 법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행복 추구권을 이 좋은 행복 추구권을 남의 불행을 바탕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런 사람들을 잡아 넣어야지. 너 같은 애들 말고.
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구절 하나만 해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사실 해결돼. 인간의 존엄이 뭔데? 추울 때 함께 따뜻한 곳에서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거고. 응?
응. 어? 그게 연애지 또. 그게 사랑이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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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신영복 선생님 강의라는 책에 보면 그 감옥 안이 여름이 더 힘들다 그러시거든. 그때는 서로 인간을 밀어내는 시기가
그렇지.
되어서 인간에 대한 그렇고 오히려 겨울에 차가울 때 인간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난로가 될 수 있는. 늘 겨울이야 난.
그러니까 너네 집 왜 이렇게 춥냐? 왜 보일러도 안 되냐?
그게 그 뭐지? 부분 난방 하는 거를 내가 지금 잘 몰라가지고 다가 고꾸라지더라고. 근데 너무 아깝더라고.
그래서 안
어 2층에는 애들 오면 틀어주지.
어.
나는 그냥 그 뭐지?
그냥 들어가서
있으면 돼.
애벌레처럼 이렇게 살짝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는.
그럼 그러면 되지 뭐.
아
우리 집엔 작은 길이 나 있어 오솔길이.
다니는 곳만.
옷까지 다. 수건으로 작은 오솔길들이 나 있지.
집에 여자의 흔적이 너무 없더라. 그건 좀
아니야. 몇 개 갖다 놨어 일부러.
몇 개 갖다 놨어? 근데 찾을 수가 없던데.
아, 있어. 그 있어 여러 가지 있어. 걱정하지 마.
다른 사람 집에 가보면 혼자 사는 사람 어? 연예인 집에 가도 그래도 절대 요새 연애를 안 했다 하더라도 흔적이 다 있거든. 그리고 냄새가 다르거든. 근데 니네 집은 한결같더라.
내가 아는 여자들 다 맵혀. 됐지? 다 여자들 다 맵혀 냄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다 됐어. 맘피면 또 어때?
애를 안 낳는 거는 정말 큰 걱정이에요. 2050년 가면 이제 지금 청년들이, 장년들이 은퇴를 못하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될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를 주지 않고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 자리 있는 사람들이 돈을 다 가져가서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밝아지고 세상은 이렇게 아니, 부자가 되는데
저기 미안한데 말까지 나이 연세가 많으시고 힘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해서 그래.
어, 그렇지.
근데 연세가 많으시고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또 혜택이 없다니까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야.
맞아, 맞아.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니까. 연세가 많으시고 힘이 있고 젊은 시절 때부터 꾸준히 출세 가도를 달려오면서 단 한 번도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만 지금 혜택과 자리를 드리고 있다니까. 근데 독립운동하고 그다음에 자식들을 위해서 몇십 년을 공장에서 탄광에서 또는 뭐 자기 직장에서 최선을 다한 60대, 70대 어르신들한테 앞날을 안 주시잖아.
그 어르신들이 누려야 될 권리와 복지가 돈 있고 힘 있고 누려온 사람들, 어른들이 뺏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젊은 사람한테 뺏기고 있는 게 아니라 몇몇 세력, 국가도 아니에요. 몇몇 세력이 그 돈을 다 가져갑니다. 가난한 사람들 거 세금을 다 가져가고 일반 사람들 거 돈을 다 가져가고 그리고 진짜 고생해서 돈을 받고 혜택을 받아야 될 그런 애국자들 것까지도 그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몇몇 세력이.
그러니까 그게 가장 지금 중요한 거거든. 애국한다고 주장해놓고 국가에 애만 태운 새끼들이 있어요.
네.
이런 새끼들이 지금 다 혜택을 이런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는 거야.
이런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놓고 사실은 이 애국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애국하는 사람들 다 편 갈라놓고 그리고 우리 싸우고 있는 틈에 자기들 거 다 가지고 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학생들은 공부나 해라. 선생님은 애들이나 가르쳐라. 애들은 선생님 말이나 들어라. 이렇게 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정치에 관심 가지지 마라. 그럼 정치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자기 아들들은 정치외교학과 보내고 정치 수업 시켜서 대를 이어서 국회의원 시키고 그다음에 자기 권력을 세습하잖아요.
회사 넘겨주고.
그 왜 그러냐? 니들은 이런 거 관심 기울이지 말고 우리끼리 이거 해먹을 테니 관심 기울이지 마라. 대신 조금씩 줄게. 나눠줄게.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끼리 해먹을게 이런 거 아니야.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쪽으로 와. 그럼 정규직에 되면 니네들은 좀 더 줄게. 이런 편가르기로 이 국가를 굴리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나라가 돌아가는 거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진짜 가장 비열하고 더러운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다 뺏기게 됩니다. 보십시오. 아무 잘못도 없이 열심히 일한 죄로 1,000만 원씩 각 집안마다 1,000만 원씩 돈을 뺏겼어요.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거니?
확실하지.
통계 확실하냐? 확실해. 너 이거 가지고 또 뭐 이렇게
100조보다 넘어. 100조보다 넘어. 그리고 부자들한테 세금 깎아준 게 부자 감세가 또 100조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월급쟁이들 있잖아.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털어서 부자들한테 돈을 주고 있어. 내가 이건희한테 세금을 주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야.
이건희 회장님.
이건희 회장님한테 누워 계시는데 얼마나 고생 많으세요.
하지 마. 그럼.
이건희 정말. 회장님한테 제가 할 말이 많이 있어요. 공부도 많이 했고 취재도 많이 했고 삼성에 나아지라고 기도도 하고 나는 기사도 많이 쓴 사람이야. 근데 아무튼 왜 내가 이건희 회장에 세금을 내줘야 되냐고. 거기에서 불로소득으로 SDS가 이렇게 상장되면서 300배의 이익을 받았잖아. 300배의 이익을, 몇 조의 이익을 받는데 왜 내가 그 세금을 내줘야 되냐고.
삼성 행사했어, 내년에?
누구?
나!
해야지.
강의 있다고.
가야지.
이런 얘기 한 이 팟캐스트에서 해.
아니, 내 팟캐스트에서
아니면 기사 써. 왜 내가 옆에 있을 때 자꾸 얘기를 해.
야, 기사 야,
써. 삼성 SD에서 300조를 했든 말든.
삼성 훌륭한 기업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고 우리나라의 경제 동력이야. 좋은 회사야. 근데 이 회사가 잘 가도록 지켜봐주고 감시하는 건 우리의 도리이기도 해. 삼성이 내는 전기세 있잖아. 내 나보다 전기세를 훨씬 많이 냅니다. 하지만 나보다 퍼센트로 더 많이 내진 않아요. 내 세금으로 걸러 가고 있어요. 알아야 돼.
안다고 이 새끼야. 몰라서 그럴 것 같니 내가? 알아. 그러니까 여기서 하지 말라고. 네 기사로 내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나도 충분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삼성 강의가 있다고.
어, 가야지. 강의 가야지.
강의 가야 돼요.
돈 좀 많이 주세요.
돈 많이 받을 거예요 나는. 네. 그리고 저기 그...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삼성이라는 기업 자체를 우리가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사실 세계적 기업이고 또 영국, 뭐 프랑스 이런 유럽 나갔을 때 미국 갔을 때
삼성이라는 마크를
삼성,
보면
삼성 마크 보면 진짜로 애국심이 생겨요. 네. 애국심도 생기고 자부심도 생기고 아 이건 정말 거짓말 아니고 우리 집에서부터 옛날부터 그 별 세 개짜리 있을 때부터 아 그건 골드스타구나 금성이구나.
어. 삼성이야, 삼성.
아, 그러니까 그 삼성이 있을 때부터 그거 가지는 게 꿈이었고, 그리고 그 텔레비전 집에 없어가지고 옛날에 어렸을 때 레슬링 보려고 네다섯 살 때 그 벽돌 몇 장 놓고 거기 이렇게 딴 집에 그 왜 마루에서 보는 거 보다가 내 친구가 뜨거운 물 뿌려가지고 내가 그거 퍼붓고 그 진짜 완전 그 뜨거운 물 왜 닭 털 뽑을 때 뜨거운 물 붓잖아요. 그것처럼.
그때 네,
그때 집에 얼마나 울면서 우리 집에 왜 텔레비전 없냐고 어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아빠도 없는데 텔레비전 있겠냐며 어
어머니처럼 국가를 운영해서는 안 돼
아빠도 없는데 텔레비전 있겠냐며 아니 그러니까 엄마도 사실 우시면서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엄마한테 우리 국가는 별로 해준 게 없어요 어
네.
어 혼자서 육남매 키워오신 수많은 어르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과.
그렇게 힘없는 어르신들한테 해줘. 자꾸 얘한테 말려가지고 또 다시 나라 그런다. 어쨌든 그런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아야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고. 아니 그래서 그런 삼성의 기업이 잘 되고 삼성 같은 대기업들도 잘 되고 다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삼성, 뭐, 현대, 이런 대기업들이 잘 될 때,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도 틀림없이 신경을 써줘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이들이, 삼성이나 현대에서 일하는 것을 꿈꿀 수 있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을 우리 젊은이들이 만들 수 있다는 희망도 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그게 진짜 투자지. 그, 어떤 지금 있는 기업의 경영 이념들에 맞추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이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싶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게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렇죠, 하는 얘기는 그렇죠. 삼성이 싫다는 게 아니고 네. 현대가 싫다는 게 아니고 뭐 대기업 재벌들이 싫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이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세계적으로 지금 사실 중국이 그렇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얘기를 듣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권이나 도덕 문제가 있잖아요.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거기는 힘도 없고 인권도 없는 나라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도 지금 힘이 그렇게 막강하니 다만 인권이나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세심한 배려들을 한다면
해도 충분해요.
해도 충분하니까 네. 그런 기업이 돼달라는 거죠.
혹시 삼성 로고 마크 달고 일하는 사람들 그렇게 편가르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복지 혜택 다 줘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틀림없지. 함께 그 기업의 로고를 달고 일하는 사람들. 근데 그 기업의 로고만 달게 하고 그 기업에서 일한다는 로고만 달게 하고 정작 문제가 터지면 너희는 우리 회사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제가 그 이번에 그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하고 에서 공동 초청을 받아가지고 예?
특강한 것 같아요.
예예. 거의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공동으로 초청받는 경우는 이런 얘기를 왜 굳이 하느냐.
나는 옥스퍼드만
사람이 결정해. 그렇죠. 한꺼번에 가는 사람이 잘 없어요. 손석희 아저씨 있잖아요. 그렇지도 한 군데만 갔어요. 공동 초청받은 건 제가 최초입니다.
아, 알았어.
예?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내가 이걸 하는 거야.
아, 그래.
예? 근데 왜? 뭐요?
자랑 하나 더 해봐.
진짜 예쁜 그 여 배우가 예전에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아 진짜로?
정말로.
근데.
네?
근데. 그래서 뭐 어쨌다고?
난 거짓말을 하면 금방 티가 난다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그때 갔던 것 중에 제일 제가 감동 깊었던 건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사실 그. 옥스퍼드인지 캠브리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그 학교 투어를 시켜줬어요. 네. 우리 저 청년들도 있었고 뭐 외국 청년도 있었고. 근데 그, 뭐, 이, 이 여기 초상화, 이건 누구냐 그랬더니 학교 선배래요. 누구냐, 뉴턴이래요. 학교 선배가 한 500년 된 학교 이름이 뉴칼리지예요. 새 학교야.
그때는 새 학교였겠지.
전통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뭐, 여기 연못에는 뭐, 누가 빠져서 유명해졌대. 그래서 누가 빠졌냐 그랬더니 학교 선배래. 누구냐 그랬더니 바이런이래.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뭐? 우리가 아는 그 바이런, 그러니까 그 바이런이래. 눈도 안 깜빡해요. 왜냐면 진짜 얘들한테 학교 선배니까.
그렇죠.
뭐, 되게 좀, 솔직히 재수는 좀 없더라고요, 내가. 네. 왜냐면 우리도 사실 성균관대학교 이런 거 전통으로 따지면 제대로 그냥 했으면 얼마나 큰 전통이에요. 그리고 학자적 전통으로 따지면 우리 장영실, 이런 대면, 대단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데는 별로 내가 기가 안 죽었다고. 네. 그 옆에 나왔는데 무슨, 여기는 어디냐? 그랬더니, 스티븐 호킹 박사가 계신데래. 그래서, 네. 아, 여기 와서 강연을 하신다 그랬더니, 아니, 아침마다 오신대. 그래서 내가, 기가 좀 죽잖아. 네. 그럼 뭐 어때? 우리, 근데 뭐 기는 별로 안 죽어. 우리 옆집에 설해새꽃이 아줌마도 맨날 아침마다 나오시는데, 뭐 어머님도. 나는 스티븐 호킹 박사보다 설해새꽃이 어머님 훨씬 좋아요.
설해새꽃이?
예, 네, 스티븐 호킹 박사가 뭐 나한테 미역국을 주셨겠어. 김장김치를 담아 주셨겠어. 좋을 게 뭐 있어, 내가. 그리고 우주에 대한 미래를 알아도 설해새꽃이 어머님이 훨씬 더 잘하실걸?
네.
아, 당연히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철학자들이에요.
아, 당연하지. 네. 너무 제가 콘서트 할 때, 제가 화환 보낸 것 중에 방송국이고 지랄이고 다 뒤로 밀어놓고 설해새꽃 싶지, 어머님이 화를 보내셨더라고.
왜?
아, 그거 얼마나 뭉클해.
그때 너랑 밥 먹으러 갔는데 너무 많이 주시더라, 근데.
아, 얼마나 뭉클해, 그런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싹 다 밀었어. 대통령이 화환을 보냈더라도 내가 싹 다 뒤로 밀었을 거예요. 물론 보내실 일이 없겠지만. 네. 싹 다 밀었을 거예요. 그런 게 사실은, 네, 뭐 자꾸 난 얘기를 하다 이렇게 빗나간다. 근데, 어쨌든, 그때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안 부러웠는데, 뭐가 부러웠냐면, 옥스퍼드인지 캠브리지 모르겠는데, 그 벽돌마다 있잖아요. 네. 뭘 하나씩 새겨놨어요. 그래서 네. 보니까 학생들이 새겨놨어. 몰래 새긴 것도 있고, 동판으로 해놓은 것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그, 1870년부터 뭐 1905년까지 우리에게 밥을, 따뜻한 밥을 매일 해주셨던 메리 아주머니. 그 학생 식당에서 일하셨던 어머님을 기리는 거야. 그 다음에 왕 초상화 옆에 누구 초상화가 있길래 이건 누구냐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일하셨던 경비 아버님이에요.
진짜로. 그 사람이 진짜
그 초상화를 학생들이 그려가지고 걸어놓은 거야, 거기다가.
왕 옆에.
에? 나는 그런 게 그러니까 왕을 비하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너 왕 따위 필요 없어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네네.
왕과 그 경비 아버님 그냥 그 중년의 남자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도움을 줬고 우리도 살면서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그런 사람들이야. 나는 그런 게 가장 부러웠어. 프랑스 넘어갔더니 신축 건물에다가 우리 막 안전제일 이런 거 적어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건물 전체 벽면에 노동자들 사진을 일하는 아버지들, 그러니까 노동자 이래서 멀게 느껴질 뿐이지, 사실 우리 아버지고,
그렇죠.
우리 삼촌이고, 우리 형이고, 그리고 경북, 대구에서 포항 간 4차선 공사 누가 한 줄 아세요?
그런,
내가 했어. 물론 했어? 내가 다 하진 않았지만, 그렇지. 고1 때 내가 애들 버스 타고 지나다닐 때 이걸로 가려가면서, 그때는 그렇게 왜 그렇게 부끄러운지 몰라. 돈을 번다는 게.
네.
그 애들, 그, 내 또래 애들이 자는잖아요. 그러면 그, 아스팔트 위에 빚을 하고,
사람은,
이거 저, 아스콘 깔아요. 그 여름에 죽어. 장화노가.
나도 해봤어.
그날 잘 출전돼가지고, 측량하면 그날 그렇게 좋다? 홀대만 들고 서 있으면 되거든. 근데 그것도 사실 지루하긴 해. 어쨌든, 그건 내가 깔았어요, 내가? 내가 깔았어?
나도 대전 엑스포 공원 내가 만들었잖아.
아, 진짜? 우리 다 하여튼 뭐만 하면 다 지가 만들었대.
그렇죠.
부대 나오면 전부 다 하면 그 부대 다 지가 만든 거잖아.
근데 어쨌든, 그 노동자들, 노동자라고 할 것도 없이 우리 형, 아버지, 삼촌들이.
그러니까요.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빠, 그분들 사진을, 일하는 분들 사진을 그냥 찍은 게 아니고 예술 사진 작가를 불러가지고 일하시는 모습을 저쪽 옥상에서 여기 지금 스티브 있지만 우리 사진 찍어주는 우리 있지만 이런 프로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옥상에서 땡겨 찍고 있잖아. 그러니까 일하는 모습을 그대로 담으려고 자 이래 보세요 뭐 자 이렇게 하고 뭐 이게 아니고 가장 자연스럽게 일하시는 모습을 막 망원 렌즈로 땡기고 그다음 밑에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자, 그래서 막 여기 기름때하고 이렇게 묻었는데 진짜 정말 멋있어요.
멋있는 멋있어.
다 끼고 막 용접 쫙 하고 이런 모습을 밑에서 찍고 위에서 당겨 찍고 그래서 그 사진들을 벽 전체에 예, 전시회처럼 걸어놨다니까. 그리고 거기 이 건물들을 이분들이 만들고 계십니다. 그럼 그 건물을 허투루 만들겠냐고.
그렇죠.
허투루 만들겠어요? 그리고 그 거기 갈 때마다 얼마나 큰 자부심이 들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다가 가족 사진들을 다 붙여놔줬어요.
어...
이분들의 아빠입니다.
네.
이 가족의 가장입니다. 뭐 그러니까 애들 사진을 보고 들어가면서 그 건물을 허투루 만들겠냐고요.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막 이렇게 그 뭐 항공사 이런 거 보면 맨날 무슨 연예인 무슨 날개 이렇게 해가지고 항공사 전체에다 이렇게 뭐 비행기에다 붙여놓고
어디까지 가봤니? 아,
어디까지 가봤겠어? 돈 있는 데까지 가봤겠지. 차표 있는 데까지 가봤겠지. 비행기표 있는 데까지 가봤겠지. 뻔한 거지 뭐. 비행기표에 다 찍혔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물론 좋을 수 있겠지만 하려도 좋지만 진짜 퇴임한 승무원분의 사진이나
네.
응?
지금 밥해주고 청소해주는 아주머니들
어머님의 미소나 이런 거 좀 비행기에 마치 비치 사진처럼 크게 한번 걸어가지고 한 1년 날아다니면 어? 한 1년 날아다니면 이 비행기를 이분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어? 그런 거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승무원분 진짜 이달의 승무원 올해의 승무원 이렇게 안 뽑더라도 몰래 이렇게 툭 찍어가지고 응? 툭 찍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동료들하고 이렇게 탁 하는데 자기 얼굴이 탁 그려진 비행기가 저기 탁 서 있어. 아니 그 회사 안 좋아하겠어?
목숨 걸지.
안 좋아하겠어요?
목숨 걸지.
어느 날 시사인 주간지에 말도 안 했는데 표지 모델이 주진우야.
그럼 구속된 거지.
아 정말 이 새끼야 좀 슬프게 좀 얘기 좀 하지 마. 안 돼 너. 야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아니 근데 그건 안 된다고.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하면 그리고 제가 기업 강연 가서도 한번 얘기했어요. 아니 창업주 기업주 대우해 주신 거 좋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 근데 그 옆에다가 진짜 이 공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 그런 분들 사진 하나 걸고 그리고 아산노 이런 거 있는 거 나 그런 거 폐지하고 없애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네. 아산 훌륭하세요.
아산 정도, 훌륭하시죠. 꽃대를 네. 몰고 방문하시면서 진짜로 통일을 위해서 초석을 놓으신 분이잖아요.
네,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분들의 길 있고 동상이 있는 것도 좋은데 우리 같이 일한 아버지들, 어머니들 그런 분들 이름 그냥 툭 하나 따가지고 여기 길 하나 이렇게 사실 그 길에 이름 붙이는 거 돈이 들어요, 뭐가 들어요? 그래서 걸개 그림, 대형 걸개 그림 같은 거 하나 쫙 걸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사 들어가는데 갑자기 쫙 떨어지면서 이렇게 왜 그 작업복 입은 아빠 엄마의 모습 있잖아.
네.
그런 거 해서 가족들하고 툭 와서 한번 툭 보면 이분들이 우리 회사를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이분들 때문에 자동차가 만들어집니다. 하면 그거 사실 그게 심리적 복지고 그게 대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물론 금전적인 대우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노사 간의 협상도 중요하게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의 문제고 어떻게 그 사람을 주목해 주느냐의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좀 해주자는 거예요 나는.
아 프랑스하고 영국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회의 격이고 국가의 격입니다. 그렇죠.
네, 프랑스 영국이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야. 네. 우리나라 좋은 거 진짜 많은데
네.
그런 거 좀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달의 사원 이런 얘기도 없이 그냥 툭 자기만 쫙하면 툭 떠 있을 때 모든 사람도 이 사람 누구지 그럴 때 알고 보니까 우리 회사를 위해서 진짜 일하신 분 정년 퇴임하신 분 이런 분일 때 아니 그런 회사 안 좋아하겠어? 누가 안 좋아하겠냐.
사랑하지. 아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삼성도 얘기했는데 삼성이 이건희 부자꺼가 아니라 그 삼성을 일으키는
이건희 회장 자
알았어 알았어 한대 해줄게
네, 이재용 그 부사장
부회장
부회장이지
나
재용이 형하고 옛날에 봤어요
알았어
형이라 그러고 그래. 친해 난 나름대로 또 재용이 형 굉장히 친해요
내가. 알았어 승현이하고도 친하고 좋아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은 자. 저는 그분은 저 형님 굉장히 친해요.
나 굉장히 친합니다.
나 네. 전화번호도 있어.
바뀌었을걸? 자, 아, 삼성이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희 회장님 부자가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삼성은 그 수많은 노동자와 근로자와 여러 사람들.
그럼.
그리고 마크를 달았지만 그 회사 직원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 그리고 삼성을 사랑해주고 삼성 제품을 사주는 모든 국민도 같이 삼성을 사랑하고 이끌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 당연하지. 네.
이게 어? 이 씨 부자 것만이 아닙니다. 절대.
이건희 회장 부자.
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수많은 땀 흘리고 피땀 흘리고 나라를 지킨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 저희들 존경하고요. 그런 어른들, 우리보다 한 살 더 많이 먹은 사람들.
6.25 참전연사, 월남전 참전용사들. 네. 그런 분들이 사실 피땀으로 네. 만들어진 나라 아닙니까? 네.
재향군인들.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해병대 갔다 오신 분들, 특별히 당연하죠. 다 존경받을 만한 일입니다.
당연하죠.
네.
그분들에 대한 존경이나 처우가 더 개선돼야 돼요.
된다고 사실은. 저희들은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고
당연하죠.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그분들이 제대로 된 대우와 제대로 된 처우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해오셨던 일들이 평가받아야 근데 그렇게 평가받아야 될 분들을 지금 모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돈 드릴 테니 시위장에 나와라.
네. 그건 모독하는 일이야.
그분들은 모독하는 행위예요.
네.
그분들에게 대우를 제대로 해주면 그분들이 판단했을 때 나가야 된다 하실 때 지금 똑같이 찬반을 하시더라도 자발적으로 나가시고 지금도 자발적으로 나갈 수 있게 하고 자기 돈으로 시위할 수 있고 아니 그렇게 돼야 사실은 그분들을 진짜로 대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판단하는 것에 좌우 진폭에 대해서 저는 전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분들도 권리가 있으니까.
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내놓았던 분들인데 값싼 돈 몇 푼으로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 이거 자체가 그 사람들을 모독하는 겁니다.
모독하는 거죠. 네. 모독하는 행위예요.
네. 그리고 그분들은 굉장히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얼마나
당연하죠.
대우를 못 받고 있는지는 천천히 하고 슬슬 오늘
그분들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지도 자세히 봐야 돼요.
우리가 좀
그런 거 좀 조사해.
우리가 한번 가보자고.
그런 거 좀 뭐 가자고?
한번 가보자고.
갈 필요도 없어. 우리 동네에도 굉장히 많이 계셔.
한번 알아볼게.
어.
네. 자, 슬슬 마무리하자고. 우리 애국 문제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잠시 접어두지 않고 슬슬
네.
특급 연예 뉴스 하나 얘기해 줘. 특급 연예 뉴스.
아, 그거 우리 하기로 했니? 첫 방송 아니냐?
해봐. 하나 알려줘봐.
특급 연예 뉴스?
굉장히 유명한 영화 배우가 이름만 되면,
이름만 되면 무조건 알지.
어?
이름 안 돼도 사실 알지.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아침에 자고 둘이 차를 타고 가다가 새벽에, 새벽 5시 반에, 길을 잘못 들었어요.
5시 반에?
새벽 5시 반에.
새벽 5시 반이라.
영동대로 쪽으로 길을 들었어. 원래 딴 데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영동대로에게, 무생물인 영동대로에게 55분간 욕을 퍼붓는 걸 봤습니다. 정말 쌍욕을. 되게 궁금하지 않아? 누군지? 내가 무생물에게 그렇게 욕할 수 있는 배우를 처음 봤다니까.
55분 동안?
응. 영동대로 이씨. 영동대로 이씨.
아유, 진짜.
이거는 왜 여기 있고 개 지랄이야, 뭐. 여기 욕 못 나가지. 어? 이씨. 그걸 50분을 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보고 생각했지. 아, 이 사람이 영화에서 하는 욕 연기는 연기를 지금까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연기가 아니다. 이 인간은 내가 원래부터도 잘 알고 있었지만 나하고 되게 친한 사람이거든요. 원래부터도 잘 알고 있었지만 이 인간 진짜 돈 편하게 벌어먹고 산다. 연기가 아니구나. 얘는 그냥 실생활을 하는 거구나. 이 사람은. 누군지 얘기하면 안 돼요. 누군지 얘기하면 안 돼.
아니 근데 연예 뉴스인데 남자 연예인
누군지 얘기할 수 없지. 지금 아마 그런 욕은 국제시장에 내놔도 될걸. 팔릴 거야. 그러니까 말만 들어도 욕인 줄 알아. 사람들이. 국제시장에서도 팔릴걸?
알았어.
아마.
여자 연예인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특급은 아니고 B급으로 처리합니다.
아 그래? 네. 여자 연예인 뉴스.
저는
여자 연예인 뉴스 하나 드릴게요.
여자 연예인. 그래 한 번만 믿어보자.
영국에서요.
영국에서.
한혜진 씨하고 기성용 씨가 같이 있는 걸 봤답니다.
네. 그럼 미국에서 같이 있겠어? 어?
둘이 있는 거 특급이지 않니? 영화 배우하고 축구 선수가 내가 아는 게
기성용이 딱 골 넣으면 손으로 하트 세르머니에 그거 누구한테 하는 줄 알아? 한혜진한테 알아.
아, 그래? 그래? 하트를?
응. 둘이 결혼한 건 알고 있니?
어?
둘이 결혼했어.
그만, 아, 그만둔 게 그것 때문에 그만둔
거야. 인생 캠프 그만뒀잖아.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특급 정치 뉴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정윤혜 씨 문제로 이렇게 굉장히.
야, 내가 나가고 얘기해.
아니, 연예 뉴스. 축하할 일이야.
아니, 야, 하지 마. 내가 나갈 테니까 내가 나가고 얘기해. 됐어.
아니야, 저기, 대한민국 만세 하고 해야 돼. 그, 간단한 거니까. 이거는 축하할 일이야.
뭐를?
아니, 정윤혜 씨 축하드립니다.
뭐를?
따님이.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 오늘 그만해. 자, 우리 애국소년단은 오늘도 애국이라는 아니다. 씨. 뭐야?
한민복 씨잖아 원래. 네. 가을이라는 씨야.
우리 애국소년단은 오늘도
그런 걸 못 외우냐?
에이씨 안해.
자, 한민복 씨잖아 가을. 당신이라는 생각을 켜놓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전화.
알았어요. 애국이라는 생각을 켜놓은 채로 잠이 들어보렵니다. 네.
오후 3시인데?
응, 알았어. 좀 자야 되겠어.
뭐 어떻게 잠을 잔다니. 자,
우리 대한민국 만세 외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당연히 대한민국 만세 외쳐야죠. 그러니까 네. 애국한다는 사람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네. 이 사람들이 진짜 애국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누가 애국인지.
조국과 민족을 위한다는 사람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네.
정말로 누가 조국과 민족을 위하고 있는지. 우리한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조국과 민족을 팔아서 뭘 하고 있는지. 애국이라는 이름을 팔아서 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르신들을 위한다는 어르신들을 팔아서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국가라는 이름을 팔아서 뭘 하고 있는지 잘 한번 봐야 돼요. 사실은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놓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인 거니까요.
네, 국가 민족을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우거나 자기 입속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봅시다. 우리도
내가 되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또 이렇게 한다. 자기 뱃속 채우고 나 이러면 나는 또 잡혀갈 수도 있어.
야, 대한민국 만세.
안 끝났습니까?
네, 그만하고 가.
아니야.
할 일 없다고.
할 일 없어.
방송으로 이렇게 잡고 그건 잘못된 태도야.
아니 뭐 딴 거 하나 사연이라도 하나 읽어봅시다.
사연 그만 읽어 이제.
자, 우리 저 공개 방송 한번 합시다.
아, 네, 공개 방송 조만간에 잡아서 하겠습니다. 저희 출판 저 책의 출판과 관련 있는 행사로 하나 잡을 테니까.
아니 당연하죠.
네.
무조건 너 옥중 비용. 나 근데 잡혀가면 안 되는데.
네네. 안 갈 거예요.
아,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저희 방송.
아, 참, 그, 서명운동 하던데? 서명운동 하던데요? 이게 또, 진우가 얘기하긴 그러니까.
아니, 서명운동, 그, 이제 하지 마. 괜찮아. 됐어.
아니야.
괜찮아요.
저 그러니까요.
네.
그럼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네, 네. 하지 마시고.
네. 네.
그럼 뭐 하지 마시라고 또.
네, 하지 마세요. 아, 이제 네. 끝났어.
그리고 저 뭐야. 우리 방송에도. 너무 많은 관심을.
네.
아주 무서워 죽겠어요. 네.
부끄럽고 자제해 네. 주십시오. 아, 여기서.
너만 안 잡혀가면 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법팔극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이 져도 나는 애국을 잊은 적 없다.
좋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예!